내가 다시 오리라.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AWR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입니다. 본 방송은 천국 복음을 온 세상에 전파하기 위해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회가 설립한 세계 방송망입니다. AWR 희망의 소리는 유럽, 라틴 아메리카, 아프리카, 러시아, 아시아의 방송망을 통해 전 세계에 복음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AWR 아시아 희망의 소리 방송국은 한국어 방송을 매일 8시간씩 송출하고 있습니다. 희망의 소리 방송은 인터넷과 스마트폰을 통해서도 언제나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들으실 수 있는 인터넷 주소는 awr.org입니다. 이 시간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과 함께 보람있고 유익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다시 오리라. 여기는 AWR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입니다. 주파수 안내입니다. 괌에서 송출하는 우리 방송은 한국 표준시로 새벽 1시 30분부터 2시 30분까지 9,445kHz로 새벽 3시부터 4시, 5시부터 6시까지 9,900kHz로 새벽 3시 30분부터 4시 30분까지 15,530kHz로 4회에 걸쳐 송출하고 있습니다. 타지키스탄에서는 밤 9시부터 10시까지 15,515kHz로 송출하고 있습니다. 애청자 여러분의 많은 청취 바랍니다. 읽어주는 교과 넷째 날 7월 31일 수요일 배척과 영접. 마가복음 6장 1에서 6절을 읽어보라.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은 왜 예수님을 배척했는가? 보통 작은 마을의 사람이 유명해지면 고향 사람도 함께 영예를 나눈다. 나사렛은 그렇지 않았다. 그들은 예수님이 교사이자 치유자로서 성공하신 것에 대해 불쾌해하고 당황해했다. 노동자라고 여겼던 그분이 선생이 되신 것을 그들은 받아들이기 어려워하는 듯하다. 또 대부분의 기적을 가버나움에서 행하신 것에 대한 반감도 있었을 것이다. 게다가 그는 자기 가족들과도 섭섭한 일이 있었지 않은가. 마가복음 6장 7에서 30절을 읽어보라. 열두 사도의 사명은 침례 요한의 참수와 어떻게 대조되는가? 마가복음의 세 번째 샌드위치 구조의 이야기가 나타난다. 예수님의 기별을 온 세상에 전하는 열두 사도의 사명은 침례 요한의 투, 처형과 뚜렷한 대조를 이룬다. 제자들은 다른 사람들의 도움을 받으면서 간소한 여장으로 다니라는 지침을 받는다. 이 전략은 실제로 선교사들을 그들이 섬기는 사람에게 의존하게 만들고 그들이 기별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과 유대감을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된다. 그러나 침례 요한은 헤롯과 그의 가족들과의 사이에서 그런 유대감을 만들 수 없었다. 헤롯의 양면성과 욕망을 이용한 헤로디아의 음모에 희생된 요한의 죽음은 충격적으로 자세히 묘사된다. 헤로디아의 딸은 침례 요한의 목을 쟁반에 담아달라는 기괴한 요청으로 이 추악한 음모에 합세한다. 침례 요한의 광야의 소리와 같은 열두 사도의 회개하라는 선포가 울려 퍼질 때 요한의 맑고 우렁찬 목소리는 사라지고 그는 참수당한다. 요한의 죽음은 예수님의 죽음을 예표한다. 요한이 죽임당하고 장사된 후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고 보고된 것은 예수께서 경험하실 일과 유사하다. 이 평행구조의 이야기는 예수님과 그 제자들에게 다가올 위기를 가리킨다. 교훈입니다. 침례 요한이 처형되어 그의 목소리가 사라질 때 제자들이 큰 소리로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것은 뚜렷한 대조를 보이면서 그분의 부활과 평행을 이룬다. 묵상. 당신도 예수님처럼 거절을 당했거나 이해하기 어려운 위기를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그것은 어떤 경험이었다고 생각됩니까? 적용. 그런 경험을 통해 앞으로 그런 일이 다시 일어날 때 도움이 될 만한 어떤 교훈을 얻었습니까? 당신은 다른 이의 어려움을 어떻게 도울 수 있겠습니까? 영감의 교훈입니다. 헤롯의 경솔한 맹세로 요한이 희생됨. 헤롯은 자기의 맹세에서 벗어나기 위해 기다렸으나 수포로 돌아갔다. 그리하여 그는 할 수 없이 선지자를 처형하도록 명령하였다. 요한의 머리가 곧 왕과 그의 손님들 앞에 운반되어 왔다. 헤롯에게 그의 생활에서 돌이키라고 충성스럽게 경고하던 입술은 영원히 봉하여졌다. 이제 더 이상 사람들을 회개하도록 요청하던 그 음성은 들리지 않을 것이었다. 하룻밤의 환락이 가장 위대한 선지자 중 하나의 생명을 희생시켰던 것이다. 시대의 소망 222. 광야에서 또 감옥에서 끝까지 충성한 요한의 삶을 기억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그는 사라져도 제자들을 통해서 더 큰 목소리로 외치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뜻은 분명히 이루어짐을 기억하고 내게 맡겨진 일에 충성되게 하옵소서.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귀한 말씀으로 감동과 은혜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45장 1절로 5절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에게 자기를 알리니 때에 그와 함께한 자가 없었더라. 요셉이 방송대곡하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네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능히 대답하지 못하는지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가로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이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중심으로 용서란 이렇게 하는 것이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지난 시간에 요셉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많은 부분들이 겹치는 부분도 있겠지만 오늘은 용서의 측면에서 요셉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땅의 많은 화가들이 성경 속에 등장하는 인물들을 중심으로 역작을 남겼습니다. 당연히 그 중심에는 예수님이 서 있습니다. 예수님은 화가들에게 가장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 외에도 바울, 모세, 예수님의 제자들, 아담, 아브라함, 야곱, 다윗, 다니엘 등 수많은 사람들이 화가들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유명한 화가 중에 네덜란드의 렘브란트라는 화가가 있는데요. 렘브란트는 역사화, 초상화, 풍경화를 많이 그린 화가였습니다. 그는 자화상, 야경, 유대인의 신부 등 유명한 작품들을 많이 남겼지요. 그래서 그런지 사람들은 한때 네덜란드를 렘브란트의 나라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그런 렘브란트가 성경 속에 한 인물을 유난히 많이 그렸는데 그 사람이 바로 요셉입니다. 그는 어느 누구보다도 요셉 이야기를 많이 그렸는데요. 대표적으로는 자신의 꿈을 이야기하는 요셉, 애굽으로 팔려가는 요셉, 요셉과 형들의 재회, 보디발의 아내에게 고발당하는 요셉 등이 있습니다. 렘브란트가 요셉의 모든 생애 속에서 자신의 그림 소재를 찾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요셉의 생애를 그린 렘브란트의 작품 속에는 주로 요셉을 어렵게 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들이 소재로 등장합니다. 바로 형들과의 만남, 보디발의 아내에게 고발당하는 그 모습들. 많은 그리스인들에게 요셉 하면 생각나는 이야기는 당연히 채세 곳 애굽의 총리일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저희들이 어릴 때 교회에 가면 선생님들이 이런 노래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아롱다롱 채세 곳 사랑받는 요셉, 넓고 넓은 들에서 꿈을 꾸었네. 단 하나를 놓고서 열한 단이 꾸벅, 해와 달과 11별 모두 절했네. 그런데 오늘 저는 요셉 하면 용서의 사람이라고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용서의 사람. 국어사전에 보면 용서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지은 죄나 잘못에 대하여 꾸짖거나 보라지 아니하고 덮어줌. 그렇습니다. 용서란 분명 그 사람이 한 일에 대하여 잘잘못을 따져서 잘못한 일에 대하여 벌을 받고 꾸중을 들여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덮어주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 이야기를 자세히 살펴보면 성경 이야기는 용서로 시작하여 용서로 마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 세상에 사람을 두셨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살게 하셨습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의 작품 중에서 최고의 걸작품이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이미지를 담게 창조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들에게 주어진 특권은 실로 엄청난 것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만물의 영장으로서 모든 동식물들을 기르고 다스릴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영원히 죽지도 아니할 것이었습니다. 그들에게는 행복하고 아름다운 거처인 에덴 동산이 보금자리로 주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주례를 서시고 부부의 연을 맺도록 해주셨습니다. 매 안식일마다 하나님이 그들을 찾아오셔서 만나주셨습니다. 한마디로 행복 또 행복이 그들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다만 한 가지, 그 모든 행복은 그들이 에덴 동산 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도록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제대로 누릴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절대로 먹지 말도록 신신당부까지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이 잘 아는 것처럼 아담과 하와는 그 열매를 따먹었습니다. 그 결과로 그들은 죽어야 마땅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죽을 것이라고. 정녕 죽을 것이라고. 하지만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것은 또 다른 선물은 바로 용서라는 선물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두 부부를 위하여 죄 없는 어린 양을 잡아 가죽옷을 지어 입혀주셨습니다. 출애굽기 34장 6절로 7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로라 여호와로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로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렇게 시작된 용서는 결국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절정을 이루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가? 목적은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사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까지의 그 길은 쉬운 길이 아니었습니다. 이혼해신 살아남는 이들에 보면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의 허락을 받는 장면을 기록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따먹고 죄를 지었을 때, 도저히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 벌어졌을 때, 순식간에 하늘에는 검은 구름이 뒤덮였습니다. 아름답게 울려퍼지던 검은 꽃 소리가 멈췄습니다. 천사들은 할 말을 잃고 당황했습니다.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이런 와중에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러 들어가셨습니다. 이유는 딱 하나.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하고 대신 자신이 죄값을 지불하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버지 하나님은 허락하지 못하셨습니다. 하실 수가 없었습니다. 두 번째 들어가셨습니다. 이번에도 역시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의 허락을 얻지 못하셨습니다. 천사들은 이 모습을 숨을 죽이며 바라보았을 것입니다. 드디어 예수님이 세 번째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셨고 드디어 아버지 하나님의 허락을 얻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모습은 얼굴은 침착하고 고민과 의혹의 빛도 없었으며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고상하고 자비로움으로 빛난 모습이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죄를 대신하여 예수님이 당하실 그 고통은 상상할 수 없는 것이 될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모든 고통을 사람과 같은 육신으로 감당해내야 할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자신의 손으로 만든 사람이 지은 죄를 용서하고 그들을 구원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사실 때문에 행복해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용서는 생명을, 피를 대신하는 용서가 될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사람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그 사랑의 이야기들은 성경 도처에 깔려 있습니다. 예수님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은 가난한 자, 병든 자, 죄인들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는 집 나간 아들이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측은히 여기셨다고 기록했습니다. 마가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은 문둥병자를 민망히 여기셨다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눈물 흘리는 사람들을 보고 민망히 여기셨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나오는 측은히, 민망히, 불쌍히 이 말들은 헬라어에 보면 스플랑크 니조마이라는 단어인데 이 스플랑크 니조마이는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 가엽게 여기다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한문 사자성어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단장지혜, 단장지사. 이 말의 유래를 살펴보면 옛날 중국 진나라의 환운이 총나라를 정벌하기 위해 여러 척의 배를 타고 중국 양자강의 삼엽이라는 곳을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삼엽은 사천성과 호북성의 경계를 이루는 곳으로 매우 험난한 곳입니다. 저도 언젠가 텔레비전에서 이 삼엽을 보았는데 아주 험한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삼엽을 지날 때 병사 한 사람이 어디서 새끼 원숭이 한 마리를 잡아왔습니다. 그 배에 태웠습니다. 배가 강을 따라가는데 이때 어디선가 나타난 어미 원숭이 한 마리가 계속 강가를 따라서 배를 따라오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울어대는 것입니다. 자그마치 백리길을 그렇게 따라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에 배에 뛰어들더니 그 자리에서 죽어버렸습니다. 배에 있던 병사들이 원숭이의 배를 갈라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창자가 토막토막 끊어져 있는 것입니다. 어미 원숭이는 새끼 원숭이를 잃은 그 슬픔으로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을 느낀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이상히 여긴 환원이 자초지종을 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병사 한 사람이 새끼 원숭이를 잡아온 사실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환원은 원숭이를 잡아온 병사를 매질하여 내치고 새끼 원숭이는 살려 보내주었습니다. 거기서 유래된 말이 단장지사, 단장지혜라는 말입니다. 창자가 뒤틀려 끊어지는 아픔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민망히 여기다, 측은히 여기다, 불쌍히 여기다라는 말은 곧 우리 예수님이 죄인인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단장지혜, 단장지사의 마음으로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집을 나간 둘째 아들, 탕자가 집에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아버지의 심정은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을 가진 아버지의 마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들이 돌아오자 그 아들을 측은히 여기고 껴안아준 아버지의 사랑은 창자가 끊어지는 마음으로 아들을 사랑하는 아버지의 마음을 보여준 것입니다. 그 아버지의 마음이 곧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도 우리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랑의 마음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읽은 성경절의 주인공 요셉은 그런 하나님의 용서를 배운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요셉은 누구를 언제 어떻게 용서했습니까? 첫째, 요셉은 보디발 장군을 용서했습니다. 요셉이 애굽에서 노예로 팔려간 집은 당시 왕의 휘대장이었던 보디발 장군의 집이었습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아마도 처음에는 보디발 장군의 관심의 대상도 아니었을 것입니다. 왜요? 왕의 휘대장이었던 보디발이 하찮은 노예에게 관심을 보일 만한 시간도 또 관심을 보일 만한 이유도 없었을 것입니다. 어쩌다 집안의 일이 발생하면 그저 집안의 모든 일을 관장하던 가정 총무에게 물어보는 정도였을 것입니다. 요셉은 어린 소년이었을 뿐 아니라 그런 히브리 노예였습니다. 감히 그런 요셉이 어떻게 보디발 장군 앞에 나설 수 있겠습니까? 거기다가 모르기는 몰라도 말이나 통했겠습니까? 그런 요셉이 오늘날부터인가 보디발 장군의 눈에 뜨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그렇습니다. 요셉은 지금 하나님의 천사가 그의 앞길을 인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요셉에게는 다른 사람에게서 찾아볼 수 없는 강점이 한 가지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신실함, 근면함, 탁월한 품성, 긍정적인 모습 등이었습니다. 그래서 보디발은 드디어 요셉을 자신의 집을 관리하는 가장 총무로 삼게 이르게 된 것입니다. 어찌 보면 요셉의 든든한 후원자가 된 것입니다. 그런 그가 요셉이 큰 어려움에 빠졌을 때 요셉을 외면했습니다. 자신의 부인이 요셉을 유혹하다가 실패하고 치명적인 죄를 덮어 씌웠을 때 그는 자신의 안녕과 체면을 지키기 위하여 한마디의 말도 없이 요셉을 감옥에 보냈습니다. 그 감옥은 왕의 죄수들을 가두는 중죄인의 감옥이었습니다. 물론 부인의 말이 사실이었다면 요셉은 절대로 살아남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요셉을 죽이지 않고 살려둔 것으로만 해도 보디발은 요셉에게 은혜를 베풀었다고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요셉이 목숨이라도 부지할 수 있었던 것은 평상시 요셉의 품성 때문이었습니다. 변하지 않는 한결같은 품성이, 정직과 겸손이 보디발의 마음을 움직여 생명을 유지하게 한 것입니다. 그렇게 감옥에 들어간 요셉은 아주 혹독한 대우를 받았습니다. 그의 발에는 착고가 채워졌습니다. 그의 몸은 쇠사슬로 묶어두었습니다. 먹을 것이라도 제대로 주었겠습니까? 그렇게 차갑고 음침한 감옥에서 요셉은 하루하루를 죽음의 공포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그의 수년 동안의 봉사가, 성실한 봉사가 지금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 그를 지키시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없었다면 요셉은 견뎌낼 수 없었을 것입니다. 참으로 감사한 것은 요셉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살아남은 이들 103쪽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비록 감옥 속에서라도 이것을 요셉의 출세의 길이 되게 하셨다. 미덕은 때가 되면 보상을 받게 되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이 감옥에 들어가는 것까지도 요셉의 앞길을 위해 준비하시는 도구로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요셉이 드디어 왕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41장 14절 바로가 보내어 요셉을 부르매 그들이 급히 그를 옥에서 낸지라 요셉이 곧 수염을 깎고 그 옷을 갈아입고 바로에게 들어오니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더니 드는 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더라.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잠시 시간을 거슬러 요셉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로 가보면 요셉은 감옥에서도 그의 성실함을 인정받았습니다. 그래서 감옥의 모든 일을 관장하는 옥사장이 마음에서 쏙 들었습니다. 그리고 옥사장은 요셉을 모든 죄수들을 돌보는 특별한 책임을 맡게 했습니다. 거기에서 요셉은 어느 날 왕의 고귀한 두 관리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들이죠. 요셉은 그들과 친구가 되었습니다. 상담자가 되어주었습니다. 우정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두 사람의 꿈을 해석해 주게 되고 그로부터 2년이 지나 오늘 드디어 왕 앞에 서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익히 들어안 것처럼 애굽의 바로왕이 꿈을 꾸었습니다. 처음에는 행복한데 나중에는 갑자기 불행해지는 두 가지의 꿈. 바로 풍성한 일곱 이삭, 쭉정이 일곱 이삭, 살찐 소 일곱 마리와 파리한 일곱 마리의 소가 나타나는 꿈이었습니다. 아무도 해석할 수 없는 아주 신비한 꿈. 바로 그때 요셉을 기억한 한 사람은 바로 감옥에서 요셉의 사귀었던 술 맡은 관원장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추천에 의하여 요셉이 왕 앞으로 불려오게 된 것입니다. 깨끗하게 목욕을 하고 수염도 깎고 멋진 의복을 갖춰 입었습니다. 그리고 왕 앞에 섰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왕 앞에 섰을 때 가장 놀란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애굽의 바로왕이었을까요? 아니면 술 맡은 관원장이었을까요? 그렇습니다. 바로 왕의 곁에서 왕을 호위하던 시위대장 보디발이었을 것입니다. 요셉은 그곳에서 왕의 꿈을 해석하고 앞으로 닥쳐올 재난을 어떻게 대비해야 되는지 왕에게 자세하게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들은 바로 왕이 그 자리에서 다음과 같은 명령을 내렸습니다. 창세기 41장 37절로 44절. 바로와 그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바로가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신에 감동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얻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치리하라. 내 백성이 다 너의 명을 복종하리니 나는 너보다 높음이 보좌뿐이니라.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로 애굽 온 땅을 총리하게 하노라 하고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에게 있는 버금수레에 그를 태우며 무리가 그 앞에서 소리지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로 애굽 전국을 총리하게 하였더라.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나는 바로라. 애굽 온 땅에서 너의 허락 없이는 수족을 놀릴 자가 없으리라. 여러분, 왕의 이 명령을 듣는 순간 심장이 오그라들고 오금이 저려온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는 바로 시위대장 보디발이었을 것입니다. 왕이 말했습니다. 나는 바로라. 애굽 온 땅에서 너의 허락 없이는 수족을 놀릴 자가 없으리라. 이제 애굽 모든 사람의 목숨까지도 요셉의 말 한마디에 달린 것입니다. 시위대장 보디발의 목숨도 요셉의 한마디에 달린 것입니다. 보디발의 눈앞에 순식간에 지난 날들이 주마등처럼 지나갔을 것입니다. 걱정이 대단 같았을 것입니다. 하늘이 노래지고 앞길이 캄캄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요셉이 보디발에게 어떤 복수도 했다는 이야기가 적혀있지 않습니다. 요셉은 보디바로 지난 일들에 대하여 하고 싶은 이야기가 많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요셉은 하나님으로부터 용서에 대하여 신실한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용서했습니다. 그런 요셉처럼 우리 모든 애청자 여러분들도 용서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이 시간 간절히 바랍니다. 둘째,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를 용서했습니다. 보디발의 아내, 그는 요셉을 치명적인 죄에 빠뜨리려 했습니다. 자기 남편을 버려두고 요셉을 유혹하려 했습니다. 유혹에서 격렬하게 벗어나려는 요셉에게 치명적인 누명을 씌웠습니다. 신실하고 근면한 젊은이를 음침한 감옥에서 생활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요셉은 3년이라는 세월을 감옥에서 보내야 했습니다. 그것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 줄 알았을 것입니다. 그러던 그녀에게 어느 날 뜻밖의 소식이 전해져 왔습니다. 어쩌면 그 소식은 남편 보디발이 가져왔을지도 모릅니다. 그 소식은 바로 자신이 죄의 누명을 씌워 감옥에 보낸 요셉이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녀는 그날 밤 한숨도 못 잤을 것입니다. 아니, 잘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하루하루가 긴장의 연속입니다. 언제 자신에게 벌이 내려질지 전전긍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여인 역시 요셉에게 아무런 보복을 당하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이 여인 역시 용서했을 것입니다. 요셉이라고 억울하고 분한 생각이 안 들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도 요셉이 누구입니까? 그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용서를 배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요셉의 용서의 정신을 배우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요셉에게 용서를 받은 사람들은 뭐니 뭐니 해도 그의 형들입니다. 자, 두 성경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창세기 45장 4절,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가로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이다. 창세기 50장 15절, 요셉의 형제들이 그 아비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가로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오시기 전에 명하여 이루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너에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다 하라 하셨나니 당신의 아버지 하나님의 종들의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매 요셉이 그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그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가로되 우리는 당신의 종이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손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첫 성경절은 애굽에 양식을 사러 왔던 그 형들이 자신들 앞에 서 있는 애굽의 총리 대신이 자신들이 그렇게 구박하고 핍박했던 그리고 애굽의 노예로 팔아버린 동생 요셉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성경절은 아버지 야곱이 애굽에 내려온 지 17일 만에 죽은 후에 그 이야기를 기록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요셉이 형이라면 자기 앞에 서 있는 총리 대신이 요셉이라는 것을 아는 순간 기분이 어떠했겠습니까? 자신들이 요셉을 애굽으로 가는 노예 상인들에게 팔 때 요셉의 몸부림치는 모습, 어린 동생이 형들을 애처롭게 바라보며 눈물로 간청할 때 그들은 매정하게 돌아섰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아우베이는 천연덕스럽게 요셉이 죽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20여 년이 지난 오늘 지금 이 자리에 그 동생이 총리 대신이 되어 서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요셉은 그런 형들도 용서했습니다. 아버지 야곱이 돌아가신 후에도 여전히 불안에 떨고 있는 형들을 요셉은 오히려 눈물로 위로했습니다. 심지어는 형들의 모든 자식들까지도 자신이 기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멋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정신입니다. 정직하고 아름다운 품성은 오빌의 순금보다 더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요셉은 바로 그런 품성을 소유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애청자 여러분, 오늘도 여전히 억울하고 분하고 속상한 일이 있었습니까? 요셉을 생각하십시오. 십자가 위에 예수님을 생각하십시오. 그러면 마음이 행복해지고 녹록해질 것입니다. 용서는 예수님처럼 요셉처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용서의 사람들이 받으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AWR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명상의 오솔길의 유병숙입니다. 이 시간은 그리스도인이 갖추어야 할 개인적 경건에 관한 말씀이 담긴 엘렌지 화이처 교회 증언 2권을 함께 명상해 보겠습니다. 육류와 자극성 식품. 과일과 채소를 많이 먹으라. 감소된 양의 좋지 못한 질의 음식으로 인해 육체적 힘이 감소된 후에 어떤 사람들은 이전의 생활 방법이 최선이라는 결론을 내린다. 신체 조직은 영양을 공급받아야만 한다. 그러나 우리는 육류가 건강이나 힘을 위하여 필요하지 않다고 서슴없이 말할 수 있다. 만일 육류가 사용된다면 그것은 왜곡된 식욕이 그것을 갈망하기 때문이다. 육류를 사용하면 야수성을 자극하며 동물적 욕구를 강화시키고 그 활동력을 증가시킨다. 야수성이 증가되면 지력과 도동력이 감소된다. 동물의 고기를 사용하면 신체를 비대하게 하고 마음의 예민한 감각력을 둔화시키는 경향을 초래한다. 하늘의 천사들과 교제할 수 있도록 거룩하고 순결하며 세련된 자들이 되기 위하여 준비하는 백성들이 계속하여 하나님의 피조물들의 생명을 빼앗고 그 고기를 먹으면서 그것을 호사스러운 일로 즐길 수 있겠는가? 주께서 내게 보여주신 바에 의하면 이와 같은 행습은 바뀔 것이며 하나님의 특별한 백성들은 모든 일에 절제하게 될 것이다. 동물의 고기를 많이 먹고 사는 자들은 중암병이든 경암병이든 어쨌든 병든 동물의 고기를 먹는 일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시장에 내다 팔기 위해 동물을 다루는 과정 자체가 그들 속에 질병을 일으킨다. 가능한 한 건강에 유익한 방법으로 다룰지라도 시장에 도착하기 전에 그들이 몰고 가는 과정을 통해 동물들은 흥분하게 되고 질병에 걸리게 된다. 이 병든 동물의 체액과 고기는 혈액 속에 직접 받아들여지며 사람의 몸속을 순환하여 동일한 체액과 살을 이룬다. 이렇게 하여 동물의 체액이 사람의 몸속에 들어온다. 만일 그 사람의 혈액이 이미 불결하다면 이러한 동물의 고기를 먹음으로 인하여 혈액은 크게 악화된다. 동물의 고기를 먹음으로 인해 질병에 걸릴 위험은 10배나 증가한다. 육류를 습관적으로 사용하므로 지적, 도덕적, 신체적 힘이 퇴화된다. 육식은 신체 조직의 질서를 깨뜨리고 지력을 둔화시키며
도덕적 감각을 흐리게 한다. 친애하는 형제 자매여, 그대들의 가장 안전한 길은 동물의 고기를 버리는 것이다. 차와 커피를 사용하는 건 역시 몸에 해롭다. 차는 어느 정도 중독을 유발한다. 그것은 몸을 순환하며 점차적으로 몸과 마음의 활력을 감소시킨다. 그것은 살아있는 기계의 활동을 자극하고 흥분시키며 빠르게 하여 부자연스러운 작용을 강요하므로 차를 마시는 자에게 차가 그에게 힘을 주는 큰일을 한다는 인상을 준다. 이것은 잘못된 생각이다. 차는 신경의 힘을 끌어내므로 그것을 크게 약화시킨다. 그 효과가 사라지고 그것의 사용으로 인해 증가한 작용들이 감소될 때의 결과는 무엇인가? 차가 일으킨 인공적 활성에 대응하는 노곤함과 무기력이다. 심신이 이미 피곤해져서 휴식을 필요로 할 때 차를 사용하면 자극에 의하여 때 아닌 부자연스러운 활동을 하도록 몸에 박차를 가함으로 활동할 수 있는 체력과 인내력을 감소시키며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보다 훨씬 일찍 체력이 완전히 고갈된다. 차는 몸에 해롭다. 그리스도인들은 차를 마시지 말아야 한다. 커피의 효과도 차와 거의 같으나 신체에 끼치는 영향은 더욱 나쁘다. 커피의 영향은 흥분적이며 평균치 이상으로 상승시킨 바로 그만큼 평균치 이하로 고갈시키며 쇠약해 한다. 차와 커피를 마시는 자들은 그 표가 얼굴에 나타난다. 피부는 얇아지고 생기 없는 모습을 갖는다. 생생한 건강의 빛은 얼굴에서 찾아볼 수 없다. 차와 커피는 신체에 영양을 공급하지 않는다. 이들을 통하여 얻어지는 자극의 효과는 위가 아직 그것을 소화하기 전에 잠깐 나타나는 현상이다. 이것은 이 자극성 식물을 사용하는 자들이 소위 힘이라고 부르는 것이 단지 위의 신경을 자극함으로써 얻어지는 것에 불과함을 보여준다. 위의 신경은 그 자극을 뇌에 전달하고 뇌는 자극을 받아 강화된 작용을 심장에 일으키며 순간적인 활력을 전신에 공급한다. 이 모든 것은 거짓된 힘으로 우리가 얻을수록 더욱 나빠진다. 그것들은 자연적 힘이라고는 티끌만큼도 제공하지 않는다. 차를 마시는 데 따르는 2차적 영향들은 많은 다른 좋지 않은 증세와 함께 따라오는 두통, 불면증, 심계항진, 소화불량, 신경의 떨림 등이 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하나님께서는 산 제사를 원하시지 죽은 것이나 죽어가는 것을 원치 않으신다. 우리가 하나님의 요구를 깨달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모든 것에 절제하기를 요구하신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오늘은 그리스도인이 갖추어야 할 개인적 경건에 관한 말씀이 담긴 엘렌 G. 화이트 교회 증언 2권을 함께 명상해 보았습니다. 명상의 오솔길이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신비한 자연에서 몇 가지 주제를 골라 소개해드리는 아름다운 세계 시간, 저는 진행의 송은영입니다. 아스파라거스는 빗자루 속에 속하는 봄채소이자 여러 해살이 속시 식물입니다. 아스파라긴산이 처음 발견된 채소여서 아스파라거스라는 이름이 붙었는데, 그 외에도 노순과 석도백, 천문동, 천동이라고도 불립니다. 여러 포기를 묶으면 정말 빗자루와 모양이 비슷해 보여서 빗자루라고도 하는 아스파라거스는 대부분의 유럽 지역과 북아프리카, 남아시아가 원산지이며 작물로 널리 경작되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 대략 300여 종이 분포하고 있으며 한국에도 6종의 토종 식물이 존재합니다. 그중 원예종도 몇몇 있기는 하지만 보통 아스파라거스라고 하면 그린 아스파라거스, 퍼플 아스파라거스 품종들을 가리키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아스파라거스는 한국과 같은 온대 기후에 잘 맞아 전국 어디에서든 키울 수 있지만 흔하게 많이 재배하지는 않습니다. 씨앗 파종은 보통 1월에서 2월에 하며 사람이 먹는 것은 새 순 부분입니다. 씨앗을 뿌리고 최소 3년 동안은 뿌리를 발달시키기 위해 수확하지 않습니다. 뿌리가 꽉 차기 전에 수확하거나 병충해를 입으면 생산량이 줄어듭니다. 하지만 3년 이후에는 관리만 잘하면 15년 가까이 과실수처럼 반복적으로 수확할 수 있습니다. 아스파라거스는 순을 자르지 않고 놓아두면 높이가 2m 정도 되는 덤불로 자라나며 암수가 나뉘는데 빨간 열매를 맺는 쪽이 암그루입니다. 암그루의 열매는 독성이 있으므로 먹지 않습니다. 먹을 수는 있겠지만 열매를 맺느라 좋은 줄기를 내놓지 못하기 때문에 일반 농가에서는 꽃과 열매로부터 씨앗을 분리해내는 체종용으로만 쓰이고 주로 수그루를 식용으로 사용합니다. 아스파라거스는 햇빛이 잘 들고 바람이 원활하게 통하는 곳에 두어야 하며 가지가 가늘고 1.5m까지 자라기 때문에 지주대를 설치하여 쓰러지지 않도록 붙들어 주어야 합니다. 재배한 지 3년 차가 되면 4월 중순에서 6월 중순 정도에 줄기가 12에서 15cm 정도 자랐을 때 수확합니다. 더 많이 자라서 25cm 이상 되면 질겨져서 먹기에 어렵습니다. 줄기는 대6가지 정도 남겨두고 이후에는 5월 중순에서 7월 중순쯤에 수확합니다. 아스파라거스는 영양소가 꽤나 풍부합니다. 아미노산 중 아스파라긴산이 아스파라거스의 녹즙에서 최초로 발견되었습니다. 정력을 증진시킨다는 속설이 있어 중세 유럽의 수도원에서는 먹어서는 안 되는 채소로 간주했었는데 이는 불교 사찰에서 승려들에게 오신채를 먹지 못하게 하는 것과 같은 이유입니다. 흰색 아스파라거스는 영양이 조금 떨어지는 편인데 그린 아스파라거스를 기르는 과정에서 햇빛을 배제한 상태에서 기르기 때문입니다. 콩나물을 기르는 것과 비슷한 면이 있다 하겠습니다. 아스파라거스는 루틴이 풍부해 혈압을 낮추는 데 좋고 신진대사를 촉진해 주는데 이러한 작용이 결과적으로 간 해독 기능에 큰 도움을 주어서 연쇄적으로 피로 회복과 노폐물 배출, 피부 개선 등 수많은 효과로 이어집니다. 간 기능 회복 및 향상 효과 때문에 비정상적으로 단백질을 많이 섭취하고 약물을 사용하느라 하루가 멀다 하고 간이 고통받는 보디빌더 선수들에게도 자주 추천되고 있는 식재료입니다. 별개로 콩밭의 노폐물 배출 향상에도 자체적으로 도움을 주지만 다른 음식들과 마찬가지로 알러지가 있는 체질은 먹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좋다고 해서 과하게 먹지 않도록 합니다. 황을 함유한 아스파라긴산을 대사시키면 메탄 에티올이 나오는데 이것은 스컹크의 방귀 냄새와 비슷하게 고약해서 아스파라거스를 많이 먹으면 소변 냄새가 지독해지기로 유명했다고 합니다. 소변뿐만 아니라 땀 냄새도 상당히 괴상해집니다. 서양에서는 탈모 개선에 좋다는 인식이 있는데 실제로 탈모를 겪고 있는 귀족들의 식탁에 빠지지 않고 꼭 올라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한약재로도 쓰이는데 한방에서는 소백부라고 부르지만 사촌뻘인 천문동을 훨씬 많이 사용하기는 합니다. 아스파라거스는 섬세한 맛과 이뇨작용 등으로 인해 오랜 옛날부터 식물성 의약품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이집트에서는 기원전 3000년경에 이집트의 프리지에 제물로 묘사되었으며 고대 시리아와 스페인에서도 알려졌습니다. 아스파라거스는 조성의 93%가 수분입니다. 아스파라거스는 칼로리와 나트륨이 매우 적습니다. 비타민 B6와 칼슘, 마그네슘, 아연의 좋은 원천이며 식이섬유와 단백질, 베타카로틴, 비타민C, 비타민E, 비타민K, 티아민, 리보플라빈, 루틴, 니아신, 엽산의 아주 좋은 공급원입니다. 철과 인, 칼륨, 구리, 망간, 셀레늄 뿐만 아니라 혈류에서 포도당을 세포로 수송하는 인슐린의 능력을 향상시키는 미량 구성 요소인 크롬을 포함합니다. 아스파라거스 싹은 전체 요리법이나 야채 반찬으로 전 세계 여러 곳에서 준비되고 제공됩니다. 중세 프랑스 왕실에서 즐겨 먹었기에 채소의 왕, 귀족의 채소로도 불립니다. 아시아 스타일의 요리에서 아스파라거스는 대부분 볶음 요리로 만들어지고 미국에서도 볶은 아스파라거스를 제공하며 숯 위에 빠르게 굽거나 일부 스튜와 수프의 재료로도 씁니다. 최근 몇 년 동안 샐러드의 성분으로 날것으로 먹는 아스파라거스가 인기를 되찾았습니다. 아스파라거스 줄기의 두께는 식물의 나이를 나타내는데 더 오래된 아스파라거스는 좀 더 두꺼운 줄기를 가집니다. 더 오래되고 굵은 줄기는 기초의 피부를 벗겨 거친 층을 제거하더라도 딱딱할 수 있습니다. 아스파라거스 아래쪽에는 모래와 흙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요리하기 전에 철저하게 씻는 것이 일반적으로 권장됩니다. 그린 아스파라거스는 전 세계적으로 먹습니다. 2013년 세계에서 가장 큰 아스파라거스 수입국은 미국이었으며 그 뒤를 이어 유럽연합과 캐나다 순이었고 중국은 세계 최대의 아스파라거스 생산국입니다. 아스파라거스는 종종 해양 서식지에서 유래하기 때문에 정상적인 잡초가 자라기에는 어려운 염분이 많은 토양에서 번식합니다. 그래서 아스파라거스용 토양에서는 잡초를 억제하기 위해 전통적으로 약간의 소금을 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토양은 다른 용도로는 사용될 수 없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보라색 아스파라거스는 당도가 높고 섬유 수준이 낮은 것이 녹색과 흰색 아스파라거스와 다릅니다. 보라색은 이탈리아에서 처음 개발됐으며 미국과 뉴질랜드에서 번식 작업이 계속 진행되어 보라색 아스파라거스 품종으로 탄생했습니다. 성경말씀 누가복음 18장 7절에는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기록하고 있습니다. 간절하고 꾸준한 마음의 열망과 기도가 심령을 변화시키고 응답을 가져오는 것처럼 양질의 채소 아스파라거스를 꾸준히 오래 섭취함으로 건강한 효과를 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아름다운 세계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행복한 시간 되셨습니까?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AWR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을 청취하셨습니다. 방송을 청취하시고 문의를 원하시는 분은 우편번호 02461 대한민국 서울시 동대문구 이문로 1길 11 희망의 소리 방송부 앞으로 편지나 엽서를 보내주시거나 지역번호 02-3299-5296-8번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애청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애청자 여러분, 다음 이 시간까지 하나님 안에서 늘 평안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내가 다시 오리라. 여기는 AWR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입니다.